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 정찰기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이틀이 지나 또다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지난 30일 미 공군 U-2S 고고도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 5만 피트를 비행했습니다. 해당 정찰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드래곤 레이디라고도 불리는 이 정찰기는 일반적으로 휴전선 인근 20km 고공에서 최대 7시간에서 8시간씩 비행하면서 북한 쪽 60km에서 70km 지역에 군사시설과 장비, 병력 움직임을 촬영하고 유무선 통신을 감청하는 일을 합니다. 앞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 전 EP-32, EP-8C, 리벳 조인트 등 미군 정찰기 3대가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미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 전후로 한반도 정찰과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콩 시민 수천 명이 1일 미국의 홍콩 민주주의 인권법 시행에 감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 시민들은 이날 센트럴 에든버러 공원 인근과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서 미국 총영사관까지 행진했습니다. 참가자 일부는 손에 성조기를 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징물이 찍힌 모자와 상의 등을 착용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여 홍콩을 해방시켜달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전날 홍콩 도심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둔 후 처음으로 벌어진 주말 집회에서 또다시 방화와 최루탄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날 시위대 수백 명은 폐품과 철제 난간 등으로 몽콕 경찰서 인근 도로를 막고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구호 등을 외쳤습니다. 일부는 지하철역 입구와 도로 위에 폐품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은 이에 맞서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 한복판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외신 기자를 향해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해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위 도중 여성 한 명이 눈을 다쳤는데 원인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29일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자료를 분석하는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이날 29일 하루에만 74억 달러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 매출이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9% 증가한 것으로 역대 블랙 프라이데이 사상 최고액입니다. 또한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온라인 쇼핑 기록입니다. 올해는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온라인 쇼핑 매출이 42억 달러에 이르는 고액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온라인 매출이 4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라고 어도비 측은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북극 지역에서 공중발사용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시험을 최초로 실시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러시아 군소식통은 지난달 중순 미그-31K 전투기가 이날 같은 시험을 진행했다고 통신에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킨잘 미사일의 비행 속도가 마하 10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타격 정확도 등 시험 결과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킨잘은 전투기를 통해 공중에서 발사된 뒤 자체 추진체의 힘으로 음속의 5배 이상인 극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킨잘의 레이더 탐지 회피 기능이 탁월하고 기동성이 뛰어나서 이에 대적할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직 다른 나라에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미사일을 흑해와 카스피해에 가까운 자국 남부 지역에 배치해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극 일대에서 시험 발사한 것은 선점 경쟁이 치열한 북극 지역 전략에 해당 무기를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은 곳이 있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 오후에도 맑으면서 최저기온 1도 기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인터넷으로 채팅하다가 알게 된 친구 NI152와 샵걸. 둘은 힘들 때마다 서로에게 이메일로 마음을 털어놓는데요. 아이디 NI152는 샵걸에게 토요일에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타난 자신의 서점을 망하게 한 경쟁 서점의 사장 조 폭스. 켈리는 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길 간절히 바랐어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8년에 개봉한 노라 에프론 감독의 미국 영화 You've Got Mail입니다. 당신에게 메일이 도착했어요. 이런 뜻이죠. 1940년 에른스트 루비치 감독이 만들었던 모퉁이 가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애정 코미디 영화하면 떠오르는 두 배우죠. 톰 행크스와 맥라이언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영화 You've Got Mail 지금 만나봅니다. K는 미국 뉴욕에서 조그만 동네 책방, 모퉁이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물려받은 작지만 알찬 서점인데요. 그녀는 어느 날 컴퓨터 인터넷 대화방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납니다.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그에게 호감을 느끼는데요. 하지만 켈리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죠. 그녀는 남자친구 몰래 인터넷 대화방에서 만난 그가 보낸 이메일을 보는 즐거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켈리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이 남자는 뉴욕 맨해튼의 대형 가맹서점 폭스북스의 사장 조 폭스였습니다. 조 폭스 역시 여자친구 몰래 켈리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하는 즐거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이들은 뉴욕에서 몇 발자국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며 스쳐 지나가는데 그들은 서로에게 조와 켈리가 아니었죠. 이메일 아이디 NY152와 샵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켈리가 운영하는 서점 맞은편에 새로운 대형 가맹서점이 문을 엽니다. 화가 난 켈리는 조에게 찾아가고 둘은 티격태격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대형 가맹서점 폭스북스의 사장이 바로 조 폭스였습니다. 대형 서점은 넓고 아늑한 공간에 방대한 서적과 깔끔한 인테리어까지 커피도 무료로 제공해주면서 켈리의 모퉁이 책방 매출은 급속하게 떨어졌습니다. 기력을 잃은 켈리는 이메일로 아이디 NY152에게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고민을 토로하는데요. 그는 용기를 잃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용기를 얻은 켈리는 길거리 시위에 나서고 텔레비전에 출연해 인터뷰도 합니다. 그리고 평론가인 남자친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폭스북스에 맞서서 싸우지만 모퉁이 책방의 매출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낙심한 켈리는 아이디 NY152에게 만나고 싶다는 제안을 하는데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You've Got Mail 주제곡이었죠. The You've Got Mail Suite, 조지 펜튼의 곡이었습니다. 영화 You've Got Mail을 들여다보면 대형 가맹서점의 남자와 작은 동네 책방의 여자, 둘은 온라인 대화방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데요. 현실에서는 앙숙일 수밖에 없는 두 남녀가 이메일을 통해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은 웃기면서도 유쾌합니다. 영화 You've Got Mail은 실제로는 숙적인 두 남녀가 이메일을 통해 사랑을 쌓고 사랑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기분 좋게 그려내면서 당시 인터넷 연애가 화두가 될 정도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시대로 볼 때 캐캐묵은 PC통신 시대의 이야기를 다룬 사랑 이야기지만 시대가 변해도 사랑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영화 You've Got Mail 중에서 해리 닐슨의 The Puppy Song, 강아지 노래 함께 듣고 옵니다. Dreams are nothing more than wishes and a wish is just a dream you wish to come true. So very lucky just to have some company to share a cup of tea with me. I'd take my puppy everywher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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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wouldn't care. But we would stay away from crowds. Besides that said, no dogs allowed. Oh, we, I know we'd never bite. Dreams are nothing more than wishes, and a wish is just a dream you wish to come true. You've Got Mail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이 두 영화 대본을 쓰고 제작에 참여했던 애정 코미디 영화 하면 떠오르는 노라 에프론 감독이 상큼 발랄한 작품을 완성했는데요. 이 영화는 에프론 감독 특유의 감각적인 대사와 깔끔한 연출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주인공들이 고전적인 방식으로 편지를 주고받는데요. 노라 에프론 감독은 시대에 맞게 편지를 인터넷 메일로 바꿨습니다. 영화 You've Got Mail에서는 전화 접속 모뎀에 접속음이 나오는데요. 모뎀을 사용했던 분들은 아마 반가우실 겁니다. 노라 에프론 감독은 처음부터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서 호흡을 맞췄던 톰 행크스와 맥라이언을 염두에 두고 이 작품을 각색해서 역시나 두 사람의 조화로운 연기로 이 영화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형 서점이 동네 서점을 문 닫게 만드는 내용으로 비판도 받았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You've Got Mail 중에서 바비 다린의 Splish Splash, 첨벙첨벙 함께 듣고 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Rub-a-dub, just relaxing in the tub.
My dancing shoes on, yeah. I was rolling and a strolling, reeling with the feel, moving and a grooving, splishing and a splashing. Hey, yeah. Yeah, I was splishing and a splashing. I was a rolling and a strolling. Yeah, I was a moving and a grooving.
영화 You've Got Mail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톰 행크스와 맥나이언이 볼케이노,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이어서 연인으로 등장한 세 번째 작품입니다. 노라 에프론 감독은 뉴욕포스트에서 기자로 일했고요. 다수의 수필집과 소설을 출간해 베스트셀러 작가로 명성을 쌓아나갔습니다. 1983년 영화 실크우드의 시나리오를 맡으면서 영화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데요. 애정 코미디 영화로 활발히 활동하던 그녀는 2012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영화 You've Got Mail 중에서 캐롤 킹의 Anyone at All, 스쳐가는 사람 함께 듣고 오시죠.
Funny how I feel more myself with you than anybody else that I ever knew. I hear it in your voice, see it in your face. You've become the memory I can't erase. You could have been anyone at all, a stranger fallen out of the blue. I'm so glad was you. It wasn't in the plan, not that I could see. Suddenly a miracle came to me. Safe within your arms, I can say what's true. Nothing in the world I would keep from you. You could have been so glad it was you.
영화 You've Got Mail은 6,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북미에서만 약 1억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약 2억 5천만 달러 흥행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대형 서점 폭스북스는 미국의 1위 가맹 서점 반스앤노블을 모델로 삼았는데요. 그런데 90년대 초반에는 반스앤노블 같은 기업형 가맹 서점 때문에 영화 속 이야기처럼 소규모 서점들이 줄지어서 문을 닫았지만 지금은 온라인 서점 아마존.com과 전자책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업형 가맹 서점도 점포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You've Got Mail 중에서 바비데이의 Rockin' Robin, 록을 하는 울새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You've Got Mail을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90년대 감성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다. 나도 이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 소소함이 예쁜 영화. 사랑스럽고 아기자기하다. 마음 한 곳에서부터 따스함이 느껴지네요. 이 영화를 보면서 기분 좋게 설레지는데 보는 내내 즐거워요.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You've Got Mail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의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You've Got Mail이 애정 코미디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 영화는 마치 한 땀 한 땀 잘 짜여진 스웨터 같다라고 평했고요. 미국의 플러그드인 평론가는 영화 You've Got Mail은 톰 행크스와 맥라이언의 조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서 재미있는 애정 코미디 영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You've Got Mail 중에서 시네이드 오크너의 I Guess the Lord Must Be in New York City. 신은 뉴욕에 있을 거예요.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유부간 메일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폭스가 켈리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나서 한 말이죠. 이 여자는 내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만난 제일로 사랑스러운 생물이야. 만약 그녀가 편지한 만큼이나 예쁘다면 난 홀딱 반해서 결혼해 버릴지도 몰라. 켈리는 조폭스의 대형 서점 때문에 작은 서점의 문을 닫고 시리에 빠집니다. 하지만 켈리에게 사랑에 빠진 조폭스는 켈리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만 물읍시다. 어떻게 당신을 바람맞힌 사람은 용서하고 저는 왜 용서해주지 않죠? 당신을 쉬게 한 것뿐인데. 또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가 끝날 무렵 아이디 NY152와 샵걸은 만나기로 하는데요. 앙숙이었던 조폭스가 나타나자 켈리는 놀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조는 켈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죠. 둘은 경쟁사로 티격태격하면서 마음속에 사랑도 싹트고 있던 거겠죠.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영화 You've Got Mail 중에서 랜디 뉴먼의 Lonely at the Top. 정상에 오르면 외로워요 듣고 옵니다. 영화동네. 오늘 들른 곳은 인터넷에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옛날 그 시절의 감성을 자극했던 달달하면서도 웃음짓게 만드는 영화 You've Got Mail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You've Got Mail 중에서 해리 닐슨의 Remember, 기억해요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유은영이었습니다. Long ago Far away, life was clear. Close your eyes. Remember is a place from long ago. Remember. Just a memory. Rememb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20세기 후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자크 펄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펄만은 음악적 재능과 함께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매력으로 세계 음악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이올린의 대가 이차크 펄만은 연주자이면서 지휘자이고 교육자입니다.
Can you imagine what happens if you play like this very very fast and you have an echo between each note? You can't hear anything.
You know, 이차크 펄만은 1945년 텔 아비브에서 태어났습니다. 핀란드에서 이주해온 유태인 가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린 펄만은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바이올린에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닥치죠.
네, 펄만은 불과 4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불행도 그의 바이올린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다행히 팔에는 마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펄만은 일생을 의족을 하고 살아야 했고 연주는 앉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졸라 바이올린을 갖게 된 어린 펄만은 열심히 바이올린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텔아비브 음악 아카데미에서 정식으로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가르친 선생들은 금방 그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워낙 재능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나자 그는 1958년 13살 때 미국의 유명 토크쇼인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했습니다. 이어서 펄만은 아메리카 이스라엘 문화기금의 장학금을 얻게 되고 뉴욕에 있는 줄리아드 음악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살 때 정식으로 연주회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펄만은 1963년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비에니아 푸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1번으로 데뷔를 합니다. 다음 해에는 권위 있는 레벤트릿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의 이름은 차츰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죠.
펄만은 차츰 세계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로 올라서면서 여러 곳에서 연주를 하고 음반도 많이 냈습니다. 평론가들은 그의 연주가 특별한 건 단순히 기교만이 아니라 연주하는 즐거움을 듣는 사람과 공유하고 또 곡이 담고 있는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펄만과 동시대의 세계 정상급 바이올린 주자들이라면 핀커스 주커만, 정경화, 기돈 크레이머 등을 꼽을 수 있겠죠. 펄만은 손이 커서 하이 포지션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음도 부드럽게 안정된 선율로 연주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펄만은 미국 시민이지만 음악으로 인해 세계의 시민이라는 말도 듣습니다. 1987년에는 이스라엘 필하모니, 약칭 IPO와 함께 폴란드 바르샤바, 헝가리 부다페스트 등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연주를 했습니다.
특히 1990년에는 소련의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오늘날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연주를 했습니다.
소련에서의 연주는 미 공영방송 PBS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 많은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 텔레비전 부문 최고의 영예인 에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펄만은 이 외에도 여러 차례 에미상을 받았죠.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에서도 여러 차례 연주를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도 여러 차례 방문해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또 펄만은 역사적인 큰 행사에도 자주 초청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1986년 7월 5일 뉴욕에서는 자유의 여신상 건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이때 펄만은 뉴욕 필하모닉과 협연을 했습니다.
펄만은 기본적으로 독주자지만 요요마, 제시 노먼 등 다른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하는 음악회도 자주 갖고 있습니다.
펄만의 연주와 녹음은 물론 고전음악이 기본이지만 그는 재즈, 미국 남부 음악, 레그타임, 영화음악, 유태인 민속음악도 연주를 합니다. 영화음악에도 많이 참여를 했죠.
그렇습니다. 특히 영화음악으로는 쉰들러스 리스트, 게이샤의 추억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쉰들러스 리스트는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죠.
이 영화는 폴란드의 사업가 쉰들러가 나치 당국으로부터 유태인들을 구해내는 이야기인데요. 펄만은 이 영화에 참여해서 독주를 했다는데 퍽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펄만은 독주자일 뿐 아니라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뉴욕 필하모닉, 시카고 심포니, 세인트폴 챔버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습니다. 뭐 미국 내 거의 모든 유명 악단을 다 지휘했다고 볼 수 있지요.
네, 외국의 여러 악단도 지휘를 했는데요. 캐나다의 몬트리올과 토론토 심포니, 베를린 필하모닉, 런던 필하모닉, 이스라엘 필하모닉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펄만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와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지 않습니까?
예, 펄만은 인기 심야 토크쇼인 투나잇 쇼, 또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세사미 스트리트 등 많은 텔레비전 쇼에 출연을 했죠.
Some things that are really easy for you are real hard for me.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펄만에게 예술인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때는 첼로의 요요마, 클라리넷 안토니 맥길, 피아노의 가브리엘라 몬테로와 연주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텔레비전으로 중계돼서 4천만 명이 시청하는 인기를 끌었죠. 세계 여러 대학은 그에게 명예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하버드, 예일, 루스벨트, 히브루 대학 등 여러 대학은 펄만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1999년부터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펄만은 2005년 이 학교 100회 졸업식에서도 명예 학위를 받았습니다.
펄만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음악 교육, 특히 젊은 현악기 연주자들을 가르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는 부인 토비와 함께 펄만 음악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악기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매년 여름이면 펄만은 여기서 풀타임 교사로 일을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인 마스터 클래스에서도 바이올린 연주에 관한 폭넓은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To be a musician is almost like to be a magician. You don't want.
자, 그런데 이 펄먼의 결혼 이야기도 참 재밌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이 펄먼이 17살 때였는데요. 바이올린을 배우는 토비라는 한 젊은 여성이 어느 날 펄먼의 연주를 듣고 즉시 무대 뒤로 달려와서 결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아직 10대였던 펄마는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 뒤 토비는 연주를 해달라는 핑계로 틈만 나면 악보를 들고 펄먼에 찾아와 구호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3년 뒤인 1966년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토비는 꽤 당찬 여성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요. 펄마는 결혼 후 퍽 가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1년에 100회 이상의 연주를 하면서도 다섯 자녀의 생일에는 최대한 참석하는 음악인이죠.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펄마는 손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이 낙이라고 합니다.
I've been with music since I was practically born. I can't live without playing the violin.
펄마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음악과 함께 했다.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아마비를 견뎌내며 21세기 최고의 연주가가 되기까지 바이올린은 그에게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20세기 후반 가장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이차크 펄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제62회 그래미상 84개 부문의 후보를 공개했습니다. 예상했던 후보에 공감하고 새로운 후보에 놀라고 또 거명되지 않은 음악가의 아쉬움이 쏟아지는 그래미상.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미국의 그래미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음악상 그래미 어워드.
영화계의 아카데미상은 1934년에 시작됐고 텔레비전계의 최고상 에미상은 1949년에 첫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1959년에 첫 시상식을 연 그래미상의 시작은 비교적 늦은 편이었는데요. 1950년대 세계 영화의 메카로 불렸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 거리에 당대 스타들의 이름을 보도에 새기는 헐리우드 명예거리 조성 계획이 나오면서 그곳에 이름을 올릴 공식적인 수상 기록을 가진 음악인들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미국 음악계의 프로듀서와 제작자, 녹음 기술자 등으로 결성된 전미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결성됐고 음악계의 스타들을 배출하는 권위 있는 상을 준비하게 됐던 겁니다. I'm singing in the rain. 수상자들에게 주어질 트로피로 발명가 에밀레 베를리너의 축음기인 그래미폰이 결정됐고 시상식의 이름도 그래미폰 어워드로 정했다가 이후에 줄여서 그래미 어워드로 불리게 된 겁니다.
62년 전통의 그래미 어워드.
But on May 4th, 1959, the Grand Ballroom was filled with the biggest stars in music.
자, 1959년에 그 역사적인 그래미상의 첫 번째 시상식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그래미의 역사적인 첫걸음을 선보인 것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비버리 힐튼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 딘 마틴 등 당대 스타들이 주인공이 된 첫 그래미 시상식에서는 모두 28개 부문의 수상자가 발표됐는데요. 6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서 첫 그래미 시상식의 최고 승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마이웨이의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를 제치고 볼라레를 불렀던 이탈리아의 칸소네 가수 도메니코 모두노가 올해 레코드상과 올해 노래상을 받았고요. 프랭크 시나트라는 예술감독으로 최고의 음반상을 수상하는 데 그쳤던 것이 첫 그래미 시상식의 화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미의 첫 올해의 앨범상은 락앤롤 리듬과 재즈를 가미한 텔레비전 쇼 피터건의 작곡가 해니 메시니가 받았는데요. 1960년대 미국의 영상음악계를 대표했던 해니 메시니. 바로 헐리우드의 명배우 오드리 헵번이 출연한 영화 티파니의 아침에 담긴 문 리버의 작곡가였습니다.
그래미상의 다양한 심사 분야.
미국이 선정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음악상 그래미상. 그래미는 첫 시상식에서 28개 부문의 주인공들을 발표했지만 이후 첫 수상자들이 더 다양한 분야의 음악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시대에 따라서 시상 부문과 수가 여러 차례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분야가 있고 사라지기도 했는데요. 내년 2020년 시상식에는 올해부터 기준이 바뀐 84개 부문의 그래미상 수상자가 발표되겠지만 어느 때는 심사 부문이 100개가 넘는 등 지난 62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음악계의 역사와 전통, 변화 발전사를 그래미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Welcome to the 61st Annual Grammy Award! 자, 그래미상이 어떤 분야를 시상하는지 그 내용을 좀 볼까요? 먼저 미국의 대중음악 팝 부문이 있습니다. 흑인 음악 장르인 리듬앤블루스 R&B가 있고요. 미국의 전통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남부지역에서 인기가 있는 컨트리 음악, 분위기와 깊이가 매력적인 재즈, 성가곡 가스펠, 신비주의적 명상음악인 뉴에이지 음악, 남아메리카풍의 라틴, 영화, 텔레비전 등 영상음악 분야, 뮤지컬 부문, 또 악기 없이 연주된 아카펠라, 최고의 음악 제작자 분야도 그래미의 심사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 미국의 대중음악의 주류인 팝과 록, 컨트리, 랩 부문, 그리고 제작자와 음반 기술자 등에 주어지는 올해의 레코드상, 올해의 앨범상, 작사, 작곡가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노래상, 그리고 최고의 신인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신인상 등이 본상으로 분류돼 긴장과 환호 속에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발표됩니다.
그래미의 특별한 수상자들.
그래미 하면 회자되는 단골 스타들이 많습니다. 평생에 한 번 받기도 쉽지가 않고 수상하지 않고 시상식 무대만 올라도 영광이라고 말해지는 그래미에서 10여 번, 20여 개, 한 번에 여러 개의 상을 거머쥔 스타들도 많은데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1984년 시상식에서 하루에 8개 부문을 한꺼번에 수상했습니다. John Lennon, Paul McCartney and George Harrison for Let It Be. 그룹 부문에서는 전설의 비틀즈가 9번을 수상했네요. 여성 가수로서는 지난해 작고한 아레사 프랭클린이 18번 수상으로 그래미에 오른 여성 가수 최다 수상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도 기라성 같은 가수, 음악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여성 가수 비욘세는 무려 23번 그래미 무대에 올랐고요. 시력은 잃었지만 가수로, 작곡 작사가로, 또 연주가로도 유명한 음악 천재 스티비 원더는 25번, 가수이자 제작자인 퀸스 존스는 28번의 그래미상을, 헝가리 출신의 지휘자 게오르그 솔티는 1996년 평생 공로상을 포함해 무려 31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한 최다 수상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뛰어나도 평생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신인상. 노래하는 가수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요.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비틀즈는 첫 보이밴드 청년 그룹으로 1965년에 신인상을 탔고요. 남매 가수 카펜터즈 1971년의 주인공입니다. 아버지 네킹 콜의 재능을 물려받은 나탈리 콜, 1976년의 수상자네요. 1990년대 이름을 올린 가수에는 머라이어 캐리,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있고요. 2000년대에는 노라 존스, 마룬 5. 올해 2019년에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댄스 가수인 듀어 리파가 신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래미상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만큼 상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는 것이 그래미상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음악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여졌지만 영어권이 아닌 음악, 가수, 특히 힙합과 댄스 음악은 후보 명단에도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그것인데요. 빌보드 1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리고 기네스 신기록도 가지고 있고 여러 차례 세계 순회 공연도 마친 한국의 청년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신인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이 최근 그래미상 후보가 발표된 이후 가장 큰 뉴스 중 하나가 됐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